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 레위기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두 번째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레위기를 보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성경을 피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문맥을 벗어나면 진정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정확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삶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보편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역사적 순간에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배운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것이 여기에 무엇이고 여기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 다른 것들은 무엇을 말하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둘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고 준 안식일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이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에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을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을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약속들을 보십시오. 4절에는 비의 약속, 6절에는 땅의 평화, 7절에는 군사적 승리, 9절에는 수를 늘릴 수 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번영, 지난 몇 동안 음식을 여전히 먹을 것이고 이번에도 음식을 계속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약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멋진 차, 멋진 집, 은행이 돈이 많고 가족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구절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합니다. 이 삶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은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주요 목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들만 보셨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사람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수록 그가 직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몇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놀라울 일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정한 일이십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거나 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닫고 상관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레위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면 나는 당신들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를 수 있는 그림 중에서 그는 하나님은 걷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확실히 우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모든 움직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걷는 것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가까이 하시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걷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걷기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창세기 5장에서는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까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걷지 않자 하나님은 집으로 오라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따라서 걷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상징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면 그들이 사용한 문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걷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볼 의문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요, 걷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걷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불이 난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곳을 뛰어나가고 빨리 걸을 것입니다. 걷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걷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너와 함께 걷기로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의사의 직업,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사업가의 직업, 여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저쪽에 하나님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주목하십시오. 걷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걷기는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걷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나는 당신의 삶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가는 것은 나와 같이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물에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조언을 구하고 나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의 말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걷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인생을 걷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걸음을 빨리 걷습니다. 올림픽 스포츠나 스피드워크 같이 빠르지는 않지만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빨리 걷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빨리 걸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걷지 않는 사람들을 압니다. 영어로 산테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산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천천히 걷는 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저는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가 속도를 선택하여 조정하거나 제가 속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걸 수 있으시고 또는 때때로 우리가 편한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걷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은 뉴욕시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 다리가 다쳐 기부스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시는 걷는 도시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막내딸 걷는 속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 여행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왜 많은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나쁜 일들, 불편한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 소풍을 갔다가 비가 내리는 것 등등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신학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복 형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야곱은 기쁨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는 언제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제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3장으로 된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초적인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장에 걸쳐 그는 탐욕, 물질주의, 정욕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는 분노, 축복, 보복과 복수에 대해 그의 고통과 박해, 온갖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그런 삶을 알고 이해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비가 내릴 때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비는 날씨가 좋을 때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제 여행, 뉴욕시리 여행에서 제 막내딸을 더 알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만약 제 막내딸이 다리가 다치지 않았다면 제가 막내딸을 이해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점을 가져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물을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길 보면 예수님은 방석에서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세부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폭풍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아니요. 폭풍은 예수님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예수께서는 고물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 거대한 폭풍우가 있고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폭풍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폭풍은 우리에게 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에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거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가르칩니다. 우리가 특정한 폭풍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기에서 말씀은 나는 아빠이고 아빠로서 나는 가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 딸들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갈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절망적으로 외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때가 있었나요?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울거나 외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시편 6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여기 아이디어는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 말을 듣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편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내가 하나님께 울 때 그는 내 말을 듣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당신이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여기는 그들이 듣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강화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편 34장 17절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혼동되고 잘못되고 무섭고 심지어는 울 때를 말합니다. 시편 34장 17절 18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기 하나님이 즉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도로 그것을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심한 사람들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에 눌린 사람들을 구하려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써있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울 때 하나님은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아프거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듣고 격려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뉴욕시로 이사가기 며칠 전, 저는 밖에서 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딸이 명확히 차에 치였습니다. 딸은 바닥에 피투성이로 있고 저는 딸을 안고 계속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앰뷸런스를 기다렸습니다. 앰뷸런스 차 안에서도 저는 딸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인정할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는 아래로 손을 뻗고 우리를 위로 퍼올리는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깝게 그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 구급차에서 말한 그런 때까지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호와 구출의 느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피와 부서짐. 나는 제 딸과 함께 있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렬하고 친밀한 시간 중 하나가 우리에게 비가 왔을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느끼는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귀에 속삭일 수 있으십니다.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답이 없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은 겁에 질려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괜찮으십니다. 비극적인 시련과 비극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심스럽고 회의적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괜찮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